130년 험악한 삶, 열 번째, 레아와 라헬,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9절을 봉독했습니다. 야곱이 평생 살아간 여인의 이름을 아시죠? 라헬입니다. 네. 과연 그럴까요? 창세기 35장 19절입니다.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네. 사랑하는 아내가 난산 끝에 죽으니까 길가에다 묵었다. 평생 사랑한 아내를 길가에다가. 왜 그랬을까요? 여행 중이라? 여행 중이니까. 근데 헤브론 목적지까지 17마일밖에 안 떨어진 곳이에요. 더 이상한 게 있어요. 죽음을 앞둔 야곱이 아들들에게 축복과 유언을 하는 게 창세기 49장 3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창세기 50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자, 평생을 사랑한 아내는 길가에다 묻고 평소에 거들떠 보지도 않던 레아는 막벨라 조상의 무덤에 묻고 나중에 자신도 그곳에 같이 묻히는 사연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살았을 때는 라헬과 함께 했으니까 죽은 다음에는 레아와 함께 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였을까요?
이 할머니가 살아있을 때 그랬어. 나 죽고 나서 할아버지 옆에 묻지 말고. 네.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야곱이 진정한 아내라고 인정한 사람은 레아라는 말씀 아닐까요? 네, 우리 생각과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성경에 레아에 관해서 알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기록된 게 없어서. 그래도 두 자매가 아들을 낳고 지은 이름에는 힌트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늘이 가진 세상 가치관이 드러나는데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였느니라 하며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고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가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고 일컫더라. 우리 다음 라헬의 무덤 한번 봐주세요. 네, 그 자리에 말이죠. 그 자리에 저기 사원을 지었습니다. 저게 라헬의 무덤인데 지도 좀 한번 잘 보세요. 저 위에 야곱이 베델을 떠나서 헤브론으로 내려가다가 그 중간 정도 와서 지금의 베들레헴에서 멀지 않은 곳에 라헬이 두 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고 출산 후유증으로 죽게 됩니다. 의문이 생기는데 저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무엇이 급하다고 출산이 임박한 아내를 데리고 베델을 떠나 여행을 할까요? 뭐가 급해요? 최종 목적지 헤브론에서 아이를 낳고 싶었을까요? 헤브론에는 막벨라 굴이라는 집안 무덤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산 것입니다. 거기까지 17마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17마일이면 여기서 어디입니까? 왜 길에다 묻었을까요? 더 이상한 게 있어요. 나중에 야곱은 자신의 뼈를 막벨라 굴에 묻으라고 유언하는데 막벨라 굴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묻으려고 샀던 집안 무덤입니다. 그림 한번 또 봐주세요. 저기 막벨라 굴에 지금의 락벨라 굴에 거기다 이제 성전을 지었습니다. 저건 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라헬을 길에다 묻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세상에서는 라헬을 사랑했다 하더라도 라헬은 언약의 집안부동에 묻힐 자격이 없다? 영원한 언약의 가족이 되기 위한 기준에 못 미친다는 말일까요? 이건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라헬과 레아의 삶을 비교하면서 야곱이 진정한 배우자라고 인정한 여인은 과연 누구일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같이 살펴봅니다. 자식의 이름에는 이 아이를 어떤 사람으로 키우겠다는 소망과 의지가 들어있어요. 무엇보다도 자식의 이름을 살펴보면 그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리고 신앙의 영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찬호 아버지한테 묻겠습니다. 왜 찬호 이름을 크리스찬 찬호라고 지었습니까? 모하메드 찬호 이렇게 안 지고 왜 크리스찬이라고 지었어요?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키우겠다는 그 부모의 소망이며 부모의 의지 아니겠습니까? 네, 마찬가지입니다. 자,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는 하는데 라헬의 고민은 아들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남편에게 사랑을 받는데 무엇합니까? 당시에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은 죽은 여인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옛날로 돌아갑니다. 라헬이 자기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 이르되 그대가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자, 라헬은 남편을 협박하는 대신 무엇을 했어야 할까요? 네, 기도죠. 기도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라헬은 기도를 하지 않고 아주 세상적인 방법을 택합니다. 뭐죠? 자기의 몸종 빌하를. 빌하는 누굽니까? 나중에 우리 나왔었죠? 르우벤과 네, 불륜을 만드는 그런 여인입니다. 빌하를 남편에게 주어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라헬은 그 아이의 이름을 단, 단집합니다. 단이란 뜻은 재판관 혹은 억울함을 풀었다는 뜻이에요. 둘째, 납달리는 그 뜻이 나의 씨름입니다. 언니 레아와 씨름해서 내가 이겼다. 자, 이 감사는 없고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풀려는 그렇게 낳은 자식인데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을 이루다가 오히려 화가 된 것이 네, 이스라엘 역사였습니다. 단은 북이스라엘 중 제일 먼저 우상을 섬긴 지파예요.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구원에 제외된 지파고 또 단에서는 적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라헬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름을 지어준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이 바로 요셉. 여러분 요셉의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름 지어주는데 자, 그 힘들게 아들을 낳았으면 우선 감사하고 만족해야 되는데 당분간 낳자마자 또 하나 주세요. 뭡니까 이게? 욕심이 좀 지나친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요셉이 두 아들 역할을 하죠. 네. 에브라임과 므낫셋 두 아들 역할을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이미 두 아들을 주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걸 몰라요, 라헬이. 욕심만 부리고 있어요. 소원대로 또 아들이 베냐민이 태어나지만은 아 글쎄 그 아들이 자기 생명과 맞바꾸게 될 줄 안 그걸 모르는 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라헬은 이 아이 이름을 벤오니 벤이라는 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오니는 슬픔, 고통, 해도, 불행입니다. 영어로 son of misfortune. 불행의 아들이다. 어미 없이 자랄 아이는 불행한 삶을 살 것이기 때문에 너무 불쌍해서 이름을 불행 그렇게 지어줬는데 여러분 어머니 없이 자라지만은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어머니 밑에서 세상적으로 잘못된 삶을 살다가 불행해지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자, 라헬이 세상을 보는 눈은 아주 세상적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미래도 보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현실만 보는 눈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슬픈 이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아들을 얼마나 놀림을 받으면서 살까요? 그 아들의 마음과 그 고통은 생각하지 못하는 여인이에요. 아주 시야가 좁습니다. 극히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온 여인입니다. 이 변하지 않던 야곱의 옛 모습과 너무나 흡사한데, 야곱은 자꾸 변하는데, 왜 변합니까? 하나님이 통치를 시작하시기 때문에 변합니다. 근데 라헬은 변하지 않은 채로 그대로 죽어서 결국 길가에 묻힙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죽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했다 그런 뜻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귀한 아들을 주셨으면 감사하고 만족해야 되는데 또 다른 아들을 원하다가 아들이 태어나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죽게 되는 건 어찌 되는 일일까요? 뭐 하나님이 그러셨을 리는 없죠. 그렇죠? 욕심이 지나치면은 네. 아들이 많이 있으면 행복하고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는 그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는데 어머니가 없어서 불행할 것 같은 아이 베노니 여러분 그러나 자식은 내가 키우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식은 누가 키우는 겁니까? 네,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된다. 이걸 모르는 여인의 삶이 그 끝이 참 너무 아픕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제 야곱은 오른손의 아들 벤 야민이라고 붙여줍니다. 자, 지난 시간 세겜에서 끔찍한 사건을 경험한 야곱이 모든 가족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게 하는데 라헬은 그때 훔쳐온 드라빔을 지금껏 간직하고 있었을까요? 학자들은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티그리스강 부근의 유적지에서 흙으로 된 문서를 발굴하였는데요. 거기에 드라빔을 가진 사람은 상속권을 갖는다라고 적혀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이유는 단지 아버지 우상을 훔친 게 아니에요. 집안의 상속 문서를 훔쳤고 기겁한 아버지가 라반이 멀리까지 쫓아왔던 이유입니다. 그 라반이 쫓아와서 뭐라 그럽니까? 야곱에게 나의 신을 내놔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의 권리 문서를 내놓아라. 내 주문서 내놔. 자, 드라빔은 라반에게는 신, 그러니까 모든 거란 뜻인데 여러분 라반의 두 딸이 집을 떠나는데 친정에서 무엇을 가지고 갈까? 네. 레아는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라헬은 참 아버지 보물이며 아버지의 그 모든 것, 신을 가지고 드라빔을 훔쳐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면은 지가 그거 갖고 와서는 아버지 재산 다 가져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31장 32절입니다. 이제 야곱이 잘 모르니까 이제 항의합니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 있는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면 외삼촌에게 가지고 가소서.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자, 당시 그 사실을 모르던 야곱은 훔친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예언까지 하는데 네,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어요. 야곱의 말이 라헬에게 죽음의 씨가 되었을까요? 라헬 욕심이 너무 강했을까요? 네. 자, 이제 한편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는 어떨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다뤘지만은 첫 아들 이름이 루벤, 뜻은 보라 아들이다. 네, 이거는 네, 재는 겁니다. 아들 낳았어. 감사하며 기도하며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시므온. 그 뜻이 하나님은 나를 들으셨다. 기도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셋째 아들이 태어난 축복이 계속되는데 레위. 이란 뜻은 연합함입니다. 태어난 아들들을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어머니의 소망일 거예요, 아마. 레아는 단순히 자신의 소망을 따라서 남편과 이제는 연합할 수가 있겠다라고 이름을 지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딴 데 있습니다. 레위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연합시키는 제사장 지파를 담당하는 이스라엘 영적 리더가 됩니다. 넷째 아들, 그 이름이 유다. 유다의 뜻은 하나님을 찬양한다. 간증입니다. 그동안 남편의 사랑만을 간구하고 살았지만은 이제는 사람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는 뜻일까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자, 한동안 출산이 멈췄던 레아에게 하나님은 두 아들을 덤으로 더 주십니다. 다섯째, 이삭아.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다 하나님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스불론.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네, 그러한 건 물론 야곱이겠지만은 하나님이라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레아가 지은 이름에서 무엇을 아직 발견하십니까? 신앙, 또 이스라엘 열두 지파,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 감격, 뭐 이런 거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남편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여인,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는 여인에게 주시는 참 하나님의 위로와 선물이며 보상이며 축복, 참 역설적인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하는 것이 간절해지면은 기도도 간절해집니다. 근데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고 하나님과의 호흡이기 때문에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슬픔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됐고 신앙이 자라는 역설로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기뻐하는 레아, 또 그런 레아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남편의 사랑 대신에 많은 아들로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유다는 이스라엘의 찬송, 유다 지파에서 다윗과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죠. 네. 자, 질문이 또 생깁니다. 레아와 라엘, 같은 아버지 라반 밑에서 자라서 같은 남편 야곱과 삶을 살아온 두 자매의 영성이 왜 이렇게 다를까요? 참 궁금합니다. 이거. 왜 이렇게 다를까요?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하지만은 아들 16명이나 낳고 모두 신앙의 이름을 지어준 것으로 모아서 레아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있었던 것 틀림없어요. 그 반면에 라엘은 세상적인 축복 많이 받았죠. 뭐 눈도 아름답고 뭐 네. 남편 사랑도 많이 받았고 아버지 재산도 몽땅 가지고 있었고 그럼 뭐합니까? 죽어버리는데 길가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믿음도 없었던 것도 확실해요. 여러분,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 것 같아요? 똑같은 조건에서 두 자매가 똑같이 자랐는데 똑같은 남편들이고 하나님이 라엘은 택하셨고 아니 레아는 택하셨고 라엘은 택하지 않으셔서 그렇다? 아, 그 너무 그 극단적인 장로적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자, 신앙은 어려운 환경과 핍박 중에 성장하고 편하고 배부르면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축복이 꼭 감사해야 될 만은 아니고 세상적인 어려움이 꼭 불평할 것만은 아닙니다. 자, 두 딸의 아버지 라반,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두 자매가 집안에서 하나님 얘기 들은 적이 없었을 겁니다. 네. 그러면 누구한테 들었겠습니까?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것은 모두 남편 야곱을부터 듣고 배웠습니다. 야곱이 비록 하나님 백성답지 않은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역시 못했지만 네. 집안으로부터 전해지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어릴 때 신앙교육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네. 자, 여기 어떤 목사님의 아주 재미있는 의견을 소개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야곱이 이제 일을 끝내고 돌아와서 거의 라엘의 텐트에서 지냈는데 지병을 오면 라엘로 갑니다. 야곱과 라엘은 사랑을 속삭이느라고 하나님 이야기할 틈이 없었을 것이다. 반면 라헬의 배려로 가끔씩 레아 텐트로 들어온 야곱이 레아와 사랑을 속삭일 리가 없죠. 그렇다고 긴 밤을 그냥 지낼 수도 없고 뭔가 얘기는 해야 되는데 자라면서 들었던 여호와 하나님 이야기를 하였을 것이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라헬은 하나님을 듣고 믿음이 생기는데 가끔 야곱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얘기를 물어봅니다. 물어볼 데가 거기밖에 없어요. 그리고는 이제 가면 허구한 날 독서공방하면서 이 남자가 들려준 하나님 이야기를 묵상하게 되었을 것이다. 야곱이 아브라함에게 들었던 하나님,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이야기,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이야기.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고 레아는 사랑받지 못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교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가운데 신앙이 자라게 되었을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자 우리 세상교회 젊은 부부에게 드리는 조언이 하나 있습니다. 부부끼리 사랑만 속삭이지 말고 성경 읽고 사랑만 속삭이지 말고 성경을 읽고 그날 읽은 성경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은 성경이 신앙이 성장할까요 말까요? 바울 얘기.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백목사 신앙의 그 프랙티스하고 제가 다니던 교회 프랙티스하고는 정끝이에요. 네. 정끝이기 때문에 그게 같은 기독교로도요. 이거 안 맞으면요. 같은 기독교 같지도 않게 싸워요. 근데 참 이상한 게 그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두 사람의 이 하나님 대 그걸 뭐랄까 신학이요? 신학이 거진 같아졌습니다. 지금 거진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합니다. 부부간의 그런 대화들이 왜냐하면 내가 얘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있었고 편견도 있었지만은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해 주는 가운데 서로 이렇게 토해가 가는데 신앙이 이렇게 정립되고 잘하는 것 같아요. 자 라헬이 살아있을 때는 야곱 눈에 레아가 들어오지 않았죠. 근데 이제 라헬이 죽고 레아만 남으니까 레아를 다시 보게 됩니다.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레아의 아름다운 그 내면의 세계를 보게 되고 아 레아가 진정한 아내인 것을 발견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고 봤더니 라헬에게는 믿음도 좋아요. 네. 또 워낙 그 슬픔을 많이 겪고 저기 야곱과 산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슬픔도 알아요. 사람의 슬픔을 아는 사람들이 남을 위로할 줄 알아요. 네. 그러니 야곱이 아 이제 내 남은 삶에 위로를 주는 아내는 레아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 레아가 이제 변한 야곱에게 신앙의 동반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레아는 라헬처럼 아버지 재산을 탐내지도 않았고 오직 하나님과 남편만 바라보는 그 일편단심의 삶이었기 때문에 네. 여러분 배우자는 물론 사랑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신앙의 동반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교인끼리 결혼하는 얘기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새롭게 발견하였을 것입니다. 자,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러나 그녀에 있는 그 허전함, 그 연약함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은 항상 승리의 삶으로 바꿔집니다. 네, 그런데 이 막벨라 무덤은 믿음의 사람들만 묻힐 수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레아만이 묻히게 된 이유입니다. 여러분 세계에 그 역사상 4대 악처가 있는데요. 여러분 누구를 아십니까? 소크라테스 하나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모르겠는데 또 하나는 요한 웨슬러입니다. 요한 웨슬러는 그 머리털이 워낙 뜯겨갖고서는 근데 또 질문이 생겼어요. 왜 하나님은 웨슬러에게 악처를 주셨을까요? 왜 주셨을 것 같아요? 이유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자주한 웨슬러가 집에 들어가는 걸 그렇게 싫어했대요. 그래서 항상 말 타고 다니면서 여행 다니면서 설교만 하는 거예요. 참.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은 이삭의 죽음을 소개합니다. 35장 28절 29절이에요. 네. 이삭의 나이가 180세입니다. 이삭의 나이가 많아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쪽으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자,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 그때 야복강에서 만나고 헤어져서 지금 다시 처음 만나는 겁니다. 꽤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리고 헤브론에서 이삭을 장사하고 헤어지는데 헤브론은 그 아브라함의 가나안에서의 제2의 고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후에 이들이 만났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근데 야곱은 이때부터 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정점이었던 헤브론에서 나중에 이집트로 온 가족을 데리고 이주할 때까지 정착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온 얘기들을 보면 그렇게 됐습니다. 그림 한번 봐주세요, 또. 저게 아브라함의 무덤인데, 저게 막벨라 굴, 헤브론에 있는 저 무덤인데, 지금 저기다 이제 사원을 세워놨습니다. 아주 어리어리하게 세워놨습니다. 저 사원이 유대인과 이슬람이 같이 사용하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사원입니다. 그 사람은 절대 사원을 같이 공유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슬람하고 유대인이 왜 저기서 같이 저 사원을 사용합니까? 공통의 조상을 갖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마치겠는데요. 이삭이 죽고 나니까 이제 야곱은 아브라함의 3대째 믿음의 후손이 되는데 또 이삭은 이 사건과 함께 마지막으로 12번째 아들 베냐민이 태어납니다. 네. 자, 베냐민. 다른 아들들은 모두 밧단 아람에서 출생했는데 베냐민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출생한 단 하나의 아들이 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설명을 했었지만은 얍복나루에서 야곱이 고한 부근을 얻어맞고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의 말이 맞다면은 어떻게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야곱인 베냐민을 낳을 수 있었을까요? 베냐민은 마치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이삭처럼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 아들이란 뜻일까요? 자, 하나님은 야곱의 열두 아들과 열두 지파의 기초를 완성하기 위해서 마지막 베냐민으로 열두를 채워주시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헌신, 희생, 죽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라헬의 죽음이 새 생명의 탄생으로 이어진다는 뜻일까요? 저는 계속 질문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답은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성경은 한 사건을 더 소개합니다. 35장 22절이에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의 아버지의 첩 빌어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열둘이라. 그리고 이제 야곱의 아들들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애당초 라헬이 자기의 종을 자기 남편에게 준 것부터가 잘못이에요. 이 패륜을 저지른 르우벤은 열두 지파에서 제외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장자권은 두 아들의 역할을 하는 요셉에게 넘어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치리하는 권은 유다에게 주어집니다. 자, 베냐민 출생으로 12명의 아들 12지파가 완성되는데 이 12이라는 숫자는요, 이스라엘에게 한 나라를 구성하는 완성하는 그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12명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베냐민을 마지막으로 주시고 열두 지파를 열두 아들을 채워주시고 그 열두 아들이 열두 지파의 근원이 되는 그런 과정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이 많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자, 끝으로 막벨라 굴은 무엇일까요? 막벨라 굴은 오늘의 교회의 역할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야곱이 레아를 막벨라에 묻는 것은, 그리고 자기 자신도 묻으라는 유언은 그 막벨라 굴에, 교회를 상징하는 그 교회에다가 우리의 부활의 소망과 함께 죽고 묻히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머무르다가 교회에 묻혀야 된다는 사실,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다가 본향인 천국, 막벨라가 상징하는 본향의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 레아는 막벨라 굴에 묻히지만은 세상적인 레아는 아무리 남편의 사랑을 독점했지만은 남편과 같이 묻히지 못하고 어디 묻힙니까? 세상 길가에 묻힙니다. 우리의 소망도 막벨라 굴에 나의 이름을 올리고 천국에서 부활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의 삶인데 하나님만을 사랑하다가 영원한 언약의 무덤에 묻히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다가 세상을 즐기다가 세상 가는 길 아무 곳에 묻히시겠습니까? 참 심각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참 짧습니다. 이 짧은 세상의 나그네의 삶이 우리가 영원히 묻히고 영원히 살 것을 결정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레아와 라헬의 삶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이 땅 삶을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언약의 자손들이 묻혀 영원히 사는 그 막벨라 굴에 묻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세상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